국내 최초 유일무이 코칭 전문 팟캐스트 우수명의 코칭쇼. 여러분, 미래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미래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의 80%인 20억 개가 2030년이 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사무직과 관리직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 감성, 도덕성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직업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더라도 행복을 전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을 이제 느끼고 싶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행복을 전파하는 코치, 현재에도 미래에도 각광받는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즐거운 코칭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우수명 코칭 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천비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천비키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녹화한 이후로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또 가슴에 남을까 하는 기대로 왔습니다.
아, 예, 저도 그런데요. 예, 오늘 또 우리 함께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청취자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대표님 또 한 수 기대합니다.
네, 언제 들어도 설레는 우수명의 코칭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코치로서의 삶 실천편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편에 이어서 코치로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를 마구마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오늘도 함께하길 정말 잘했네요.
네.
네, 실천편이라고 하니 뭐 진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저 잠깐 수첩 좀 펼쳐도 되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정리하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청취자들께서도 얼른 좀 준비 같이 하셔서 지난주에 이어 말씀해 줄 팁 하나하나 꼭꼭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직업 이야기 했잖아요.
네.
뭐 2000몇 년이었죠? 2030년.
네, 2030년.
되면? 야. 80%의 직업, 20억 개가 사라진다잖아요?
아, 근데 사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예견은 많이 들었는데요. 실감은 또 안 되는 거 있죠. 뭐 알파고 보면 또 느껴졌다가 또 삶으로 돌아오면 정말 그럴까? 하는데 또 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그래서 정작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인지 뭐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좀 대표님께 저는 항상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정말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아니면 운 좋게 코칭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속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네. 참 잘했다 하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로 하던 직업 또는 내가 기억해서 하던 직업, 내 말로 풀어내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거의 많이 없어지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 또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지는 직업, 이런 감성적이고 또 인간 친화적이고 공감을 끌어내는 이런 직업은요, 예, 안 없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 삶이니까.
네.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활약할 바가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코칭을 더 열심히 하면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인류 문명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 주장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들리고요. 결국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코칭. 코칭을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래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이제 사람들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혼자 잘 안 된답니다.
네. 예,
기업의 리더들도 이제 지금 젊은 세대를 다 포용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또 그들의 능력을 잘 끌어내서 기업의 미래 상품을 만들어내고 미래 이제 기업의 발전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리더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요. 그 많은 인재들이 다 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코치들이 그 이제 리더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도록 하는 일들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코칭은 관계 학문이라고도 하잖아요.
아, 네.
예, 그 말씀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관계 학문인데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기억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능력을 가장 잘 인정받고 그래서 옛날에 대입 입시도 그렇고 학교의 시험이 다 잘 외우면 점수를 잘 맞고 그 점수 잘 받은 사람이 좋은 학교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취직도 그 성적대로 또 가고
예.
이제는 바뀐 거죠.
네.
그 정보나 자료 지식들은요, 이제 머릿속에 놔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기계나, 네. 또 뭐, 그, 디지털, 또 뭐, 로봇, 이런 대체 수단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는 할 것은 그냥 손가락으로 톡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단어 입력하고 누르면 모든 단어들이, 모든 자료들이, 어떠한 지식이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얻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소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직관력이나 통찰력, 또 관계를 끌어내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칭은 이제 관계를 굉장히 잘 연결하는 그 자기 개발 기술 또 리더십 역량 기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한테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이슈가 되는데 제가 이제 명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명상 세계에서는 불린 문자라고 해서 진리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여마시 중에 미소 즉 눈빛만 봐도 척 알아야지. 그래서 말을 상당히 아끼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코칭을 제가 또 하게 됐던 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상대가 잘 몰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칭식 언어로 지지, 격려, 인정, 칭찬, 공감 이런 언어들을 하고 또 저의 본심과 진심을 코칭의 그 언어에 담아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관계 학문에 있어서 코칭식 대화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에 정말 코칭은 관계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참 설명 잘하셨네요. 고객의 이슈나 목표를 탁월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돼요.
네.
아무 일면 인식도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대로 몇 달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눈 상대에게는 속마음을 꾸집어내기가 쉬워요. 근데 몇 달 가져가려면 그 사이에 관계를 잘 연결해서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없이 나의 속마음, 진짜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그 경지는 도인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수준도 안 되면서 이제 내 속마음을 왜 몰라주는 거야 하고 자꾸 강렬한 눈빛으로 요구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코칭식 대화는 그 언어의 효율성, 예. 관계의 효율성 상당히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전에 코칭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명상만 했을 때죠.
아, 명상만 할 때 그때는 말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언어적 표현보다는 느낌으로다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지를 좀.
그게 더 고도한 작업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간이 수준이 비슷하면 눈빛만 보도 알지만
그렇죠.
상대는 눈빛 말고 말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은 거죠.
저 또한 그 수준이었는데 말로 전해야 될 그런 수준인데 결국은 그렇게 말없이 전하려면 좀 전 말씀하신 것대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보내야 되는데 뭐 사실 현대인들 특징이 코칭 약속 시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의 마음이 나를 향하도록 또 열 수 있도록 하려니까 이 속마음 끄집어내는 그 코칭식 대화, 코칭식 언어가 참 도움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코치님에게는 눈빛만 봐도 또 에너지만 느껴도 통하는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 코칭을 접해보니까, 아, 말이 필요하구나. 관계를 정말 일부러 엮는 그 작업이 참 필요하다 느끼고, 코칭이 좋아진 것이죠.
그렇죠. 코칭이 정말 관계를 촉진시키고, 그것도 빠르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도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코치님은 사실은 다른 분보다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또 그런 칭찬을 연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명상을 하신 분의 그 깊이는 보통 사람하고는 더 깊은 또 민감한 공감 능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슴으로만 느꼈던 것이 표현되니까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아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하여튼 언어로 담는다라는 그 표현한다라는 영역은 뭔가를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와 진심 이런 모든 것들을요.
눈빛만 갖고는 사실 그거 통하려면 3년에서 30년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을 하여튼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죠.
그게 일반인이죠, 사실.
네.
근데 우리 천코치님께서 하신 명상은 명상하는 사람끼리는 정말 하루 얼굴 눈 딱 보고 인사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통할 것 같아.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이 관계 형성을 어떤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런 거죠.
명상하는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나 좀 좀 알아봐줬으면 내 얘기 좀 좀 들어줬으면 아니면 또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욕구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침묵만이 정답은 아닐 텐데 마치 왜 질문만이 능수가 아니듯이 다양한 방법들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중에 코칭은 어쨌든 빠른 효율성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관계
촉진에 있어서. 그래서 코치님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야 저분은 정말 타고 태어난 코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앞전에 이렇게 쌓아놓으신 그 훈련과 노하우가 있어서 그랬구나. 오늘 다시 알게 됐네요.
하여튼 저는 그 명상의 평화와 고요가 말로 표현됨으로써 되게 빠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실감 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아하. 말도 쓰고 또 눈빛도 쓰고 공감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더 빨리 알아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코칭은 이제 관계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리더십 훈련이나 자기개발 훈련들은 관계에 그렇게 집중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코칭은 정말 관계를 소중히 하고 모든 것을 관계를 전제해서 풀어나가요.
네.
근데 이제 관계를 하려다가 보면 뭐 A는 A고 B는 B다 뭐 이런 공식은 사실 없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슈나 또 기분, 그날그날의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을 하는데 그래서 맞추기가 참 힘든 거죠. 아무리 좋은 코치고 아무리 관계를 연구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코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을 연구하고 아, 이 패턴은 얼추 이 범위 안에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연구하는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특성이 한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네다섯 가지? 로 분류를 해서 이분은 A구나 B구나 C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는 또 거기에 응용법, 저쪽에 응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래도 실수가 적어지고 관계를 빨리 형성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관계가 중요해졌다라는 것도 사실 그것이 성과에 좀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과 목표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성격 파악 뭐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아예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빠른 효율과 성과 목표를 원한다면 역으로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각 성향, 지금 네 가지 얘기하셨죠.
아, 네네.
네 가지만 알면 일단은 된다고 하시니 경우의 수도 많지 않아서 지금부터 좀 적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분이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디를 가기 원하는지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의 것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아 이분은 A구나 B구나 C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 범위 안에서 이분과 관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관계를 시작할 때의 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네.
전주에 제가 저는 네. 공감을 참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대 성격 파악도 없이 무조건 저의 공감에 그 탁월성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 알고 봤더니 그분은 되게 목표 중심의 주도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인데
아.
제가 막 감성적으로 어머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되게 얼굴이 오히려 네.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우 대표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그 어떤 분은 참 얌전하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막 도전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또 이제 예를 들면 학생이나 뭐 우리 일반인들도 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좀 일할 맛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화기애애하고 사람들이 많은 환경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요구라기보다도 좋아하는 또 어떤 분은요 누가 있으면 사람이 있거나 좀 시끄럽거나 그러면 집중이 안 돼서 일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달라요.
네.
다 뭐 좋은 거는 누구에게나 다 좋다 그렇진 않거든요. 누구는 좋게 느끼는데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느끼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디서 이런 게 벌어지냐.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네.
기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특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서 평생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갖고 태어난 성격이 뭐 A다 그러면 A만 갖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성격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춰줄 수가 있고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A라는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분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머 이분은 왜 안 좋아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면에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있으면 아주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딱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관계를 잘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네. 예, 예.
첫째는 추진형인데요. 추진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추진형인 사람인 거예요.
네.
이분들은 좀 모험을 좋아하고 좀 그 도전할 만한 좀 어려운 과제를 좋아해요. 이분들은요. 그런 과제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거야.
네.
좀 조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은 이분들에게는 힘든 환경이 되는 거야. 근데 늘 뭔가 새로운 일, 새로 터지는 일, 도전적인 일이 주어지면 우와 살맛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제 추진형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그러면 좀 일중심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일중심이죠. 어떤 과제나 성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성과를 딱 이뤄냈을 때 했다 하고 그런 성취감을 느끼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교형의 사람들인데 사교형의 분들은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혼자 하라면 절대로 공부가 안 돼. 막 10분도 못하고 뛰어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은 주변에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수다 떨면서 공부를 해요. 수다를 떠는 것 같은데 두세 시간 지나다 보면 공부가 돼 있어.
그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세요.
예, 저도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 뭐 홀로 하는 프로젝트 하면 막 더디고 지루하고 뭐 할까 말까 갈등도 많은데 일단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즐겁게 할까 재밌게 할까 그리고 또 책임감도 내 일이 아니다 나 홀로만의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아.
예, 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집단과 함께 하려고 일을 또 벌릴 때도 있거든요.
이야 전형적인 사교형이네 우리 코치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만 보면 기분이 좋았네요 제가.
그런가요?
코치님이 딱 들어오면 이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화기애애해지고 말도 더 잘 되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제 단점을 얘기를 하면요.
네.
그러다 보니 분위기를 막 띄우는 말들이 좀 지나쳐서 제 말이 너무 많을 때도 있어서 그 점은 제가 좀 주의하려고 하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게 사교형이고요. 세 번째는 안정형이라는 부류예요.
네.
안정형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얌전하고 조용한 그런 분 많이 보이죠?
네.
어디 가도 얌전하고 누가 먼저 시키면 그냥 따라가고 의견 물어보면 네, 저는 다 찬성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갈등을 싫어하고 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좋아해요. 예,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신중형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신중형도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분들은 그냥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또 판단, 또 분별하는 능력, 또 체계적인 거, 정확한 거, 또 진실성, 신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네. 그런 분이 지금 머리 위에 떠올려지거든요.
아, 떠올라요?
예, 참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정확한 수치, 데이터,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화가 한때는, 제가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분은 또 거꾸로 저만 보면 답답하다는 거죠. 항상 뭐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고, 명료하지 못하고,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봐 하면 저는 또 비전만 얘기하고 있고
비전 꿈 얘기하죠.
예, 감성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분이 되게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정말 설명 잘하셨네. 그 사교형은 전형적인 감성 스타일이고요. 신중형은 전형적인 논리 스타일이에요.
네.
아 맞아요. 우리 코치님이 전형적인 사교형이잖아요. 사교형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운해형이에요.
아,
운해형.
그렇죠.
그리고 신중형은 전형적인 좌뇌형이죠.
네.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스타일. 그래서 감성형과 또 이성형이 만나서 얘기하면 꼭 뭐 영어하는 사람과 저기 러시아어하는 사람처럼 네. 서로 다른 거야. 색깔도 다르고 쓰는 말들도 다르고.
참 티격태격 많이 했었어요.
맞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분을 클라이언트로 만나게 되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분의 그 이렇게 분석적인 눈빛으로 그 질문도 되게 그게 어떤 의미시죠? 그게 무슨 뜻이죠? 하고 되짚어서 묻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는 제가 단어 좀 참고 한 번 더 보고 명료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예, 대표님 얘기 계속 주신다면
네. 우리 코치님이 아주 정말 그 현실적인 설명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 이제 코치는 사실은 이 네 가지 성격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잘 받게 되는데 다 잘합니다.
다 잘한다고요?
왜냐? 고객들은 다 있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가지 고객이 항상 언제든지 있거든요. 네. 기업에도 네 가지 형이 있고 일반인에게도 있고 학생도 네 가지가 다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자기 뭐 추진형은 추진형을 잘하고 사교형은 사교형을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교형이 오히려 자기가 너무 감성적이고 두리뭉실하니까 좀 신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서로 다른 성격을 원하기도 해요.
네.
보세요. 결혼할 때 다른 스타일로 결혼하는 거 아세요?
아, 그렇죠.
연애할 때 나랑 다른 성격인 사람을 엄청 매력 있게 여기고 그런 사람한테 끌려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발전적 피드백을 구하러 갈 때는 신중형에게 네. 가거든요. 예, 그런 맥락이겠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결혼할 때는 서로 다른 점이 끌려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살다가는 불편하다는 거야.
그렇죠.
왜 나랑 다른 얘기하는 거야? 왜 나랑 생각이 다른 거야? 왜 나처럼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랑 똑같이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뭐 이혼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 나한테 가지지 않은 저 점을 저런 강점을 갖고 있구나. 와우, 브라보, 너무 훌륭하세요 하고 서로 칭찬을 해주면 딱 정말 보완이 되면서 너무 멋진 환상의 커플이 될 텐데 나처럼 해달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그렇게 승화시켜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분은 끝까지 아름다운 이제 가정을 꾸미는 거고, 나처럼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강요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기 전에, 그런 가정들을 상담하는 곳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 다른 점이 강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하 그랬구나.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깨달으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코치도 그 각 다른 성격의 분들을 만나기 전에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무작정 덤벼들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목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다가 끌어내려면 어떤 준비를 좀 성격적인 특성적인 그 기질적인 것들을 좀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하고 네. 코칭을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코치는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네 가지 성격을 다 맞추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코치도
네.
그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네 가지 성격의 분들과 다 공감을 이뤄내고 그들에게 맞는 키워드로 관계를 엮어나고 또 이슈나 꿈을 이룰 때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성격을 구분하는 능력도 고객에게 알려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를 만나게 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코치야 뭐 당연히 잘 맞추게 되겠고요. 그래서 코치는 코칭 초기에 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가 보고 바로 2,3분 내로 다 관계 형성이 거의 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코칭 초보자들은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사람들의 특징, 특성, 또 관계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그런 특성들을 잘 살피면 코칭에서 고생을 별로 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줄이면서 빨리 즐겁게 탁월한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질문법에 있어서 뭐 단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을 보일 때 뭐 공감, 뭐 칭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그 성격 따라 좀 달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후진이 그 성격 특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만 들어가기보다는 진짜 그 마음이라면 저분을 미리 좀 알아보고 그게 기질, 성질, 뭐 특질 그거에 따라서 내가 코치로서 좀 맞춰주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네네.
예, 뭐 질문이나 이런 경청을 할 때도 뭐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될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그윽한 눈빛으로 아, 당신 알겠어요. 이렇게 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네, 뭐 칭찬 또한 막 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해했다라는 정도로만 살짝 또 지나가야 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아주 도전적으로 직면시키는 질문으로다가 확 들어가야 될 분도 있는 반면에
맞아요.
또 그냥 따뜻하게 토닥토닥하는 걸로도 충분하겠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칭 시작할 때 우리 초보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주의를 기울이면 실수를 좀 적게 하고 빨리 고객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가지 성격의 특성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도 또 청취자들도 아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셨을 것 같고요. 또 코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팁 얻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부터 즐거우니까요. 특히 우수명의 코칭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알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아, 네네.
네. 코칭 사업 부분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아, 네네. 예, 오늘 또 서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2020년, 30년대에는 80%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럼 코칭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도 잠시 나눴었는데요. 먼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하던 일의 80%는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런다면 80%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게 뭘까요? 네, 사람, 특히 마음을 다루는 직업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코치라는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필요한 직업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일하고 기계로 처리하고 더 효율적이고 많은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 인간과의 관계는 점점 적어지고 더 삭막해지고 고립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코치는 이 고립되어가는 관계를 엮어주고 또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다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면서 같이 걸어가주는 그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가 점점 더 필요해지니까 코치는 언제까지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갈 직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희망 넘칩니다.
네. 할 일이 참 많죠, 코치가?
예. 요즘 조금 바쁘다고 코칭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들고 팔 겁니다.
네. 네. 아유, 천미키 코치님 오늘 또 함께 우리가 관계를 나눠 가는 방법들 또 코칭에 필요한 팁들 함께 나누셨는데요. 오늘 기억에 남는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타인을 알라.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예, 그 말씀이 땅 하고 울립니다.
와,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성과를 내는 부분, 꿈을 이루는 부분, 뭐 목표를 이루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방법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천비기 코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명의 코칭쇼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시아 코치센터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 우수명의 코칭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우수명 코칭쇼.